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 그 미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그것도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지성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유럽에까지 퍼지고 우리 한국에까지 그런 시위가 이제 퍼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된 이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약 천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 또 일부 이제 아랍인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거기 돌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면 뭐 거의 99.9%가 불신 상태에 있어요. 불신 상태.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지난해 2023년 6월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 이런 산업화된 그런 도시는 지중해 붙어 있는 테라비브입니다. 예, 그래서 그 테라비브에서 매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LGBTQ 축제가 열리는데, 지난해에도 2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만큼 이런 그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저것도 역시 뭐 똑같은 이와 같은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이제 뉴스 기사 보면 테라비브에서 이 일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테라비브 동성애 축제를 올해는 좀 취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해 연말에 우리 하마스하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뭐 이런 상태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는 본인들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그런지 못하겠다 그러고, 여기 지금 테라비브에 이스라엘의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급하게 이제 수도를, 원래 수도 이 대사관이 수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테라비브에 있던 그 대사관을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 비슷한 거죠. 거기가 서울이고 한데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뭐 산업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는 테라비브가 가장 큰 도시고, 거기에 이제 국방성이 있고, 그래서 국방성 벽에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인질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 저렇게 포스터를 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리고 하여튼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들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 5월 30일에 테라비브에서 대규모, 이걸 또 뭐 프라이드 행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 하려고 하다가 올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소규모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보다도 더 세속적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에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2000년 만에 저 조국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런 짓을. 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웨스턴 월 여기인데, 이게 올해 유월절, 유월절이 얼마, 4월 20일인가 유대인들은 그날 유월절을 이제 지켰는데, 그 유월절에 여기로 다 몰려든 거예요.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열성적인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이제 저기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면은 이렇게 랍비 저렇게 까맣게 이거 한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저 웨스턴 저 벽에다가 이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벽에다가 키스를 하고 이걸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기간에 이 랍비들이 와서 저기다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니까 키스를 하면서 코로나 기간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로 저렇게 열성적으로 와서 벽에다 대고 키스를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99.9%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저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요. 저런 세속적인 모습, 극도의 불신 상태, 또 동시에 엔타이세미티즘, 반이스라엘 정서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불어닥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될 때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시대의 표적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전 세계가 좌경화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일, 이런 것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하면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3주 전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주석 아니면 강의 책이 위얼스비 목사님의 주석 책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 다니엘서 강의에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라킨 목사가 지은 그런 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매튜 헨리의 책들 여기저기 이제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시간 동안에는 바빌론 왕국이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바빌론 최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이런 불신 이거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BC 606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세계 최대의 왕국 바빌론, 바빌론의 최고의 장수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까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오늘 여기 다니엘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제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면서 1차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외에 여러 유다의 귀족들, 뭔가 좀 쓸만한 그런 인재들, 이런 인재들을 다 데리고 1차 포로로 이제 사로잡아서 바빌론으로 이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릴 때 쓰는 그런 기구들, 이런 것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의 신전에 두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체 역사적인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믿음과 순종이 세상의 역사 아니면 유다의 역사, 역사를 바꾸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 여러분의 조그만 아이들이 뭐 10살, 뭐 12살, 뭐 이런 아이들이 1000km 이상 떨어지는데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 이게 대단히 힘든 그런 일인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예, 순종하는 거다. 근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이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이제 계속 강해를 하고 이사야서 또 다니엘서 이렇게 강해를 하면 다 나라 망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대한민국 상황하고 또 미국의 상황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비슷한지 몰라요. 나라가 망할 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언서를 특히 읽을 때 이사야서 이후에 이런 대언서를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이 나라의 현실, 그 다음에 교회의 현실, 또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대입을 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 시련, 역경, 이게 또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2700년 전, 또 다니엘서 같은 한 2600년 전 이때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과 우리 역사에 집어넣고 보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다. 자, 1절, 3절에서 이제 16절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빌론 왕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 정복한 나라에서 누구를 잡아갔냐, 최고의 인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성해서 바빌론 이 국가의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려고. 그래서 왕은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그들이 훌륭한 아이들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4절에 가서 보면 이 아이들이 과학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사이언스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학. 예. 그래서 이런 것들 understanding science, 여기 science라고 하는 그런 말이 2600년 전쯤에도 과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걸 다 살펴보고, 별 보고 이런 거는 통계거든요. 통계. 사주팔자도 통계예요. 통계. 이게 쭉 쌓여 내려온 걸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사주팔자 같은 통계에서 벗어나게 되죠. 대개 마귀가 그런 영역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뭔가 문제도 풀고 뭐 예를 들면 뭐 댐을 쌓아야 된다든지 이거 다 과학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기술을 자신의 그 행정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이 이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BC 586년에 완전히 함락이 되는데 그 전후로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여기 나오는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아이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잡혀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 걸 보니까 BC 606년 처음 포로가 될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잡혀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 바로 전에 나오는 에스겔서가 있어요. 에스겔은 BC 597년 2차 침공 때 그때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BC 606년부터 70년 포로 생활하니까 BC 536년까지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이 진행이 된다. 이거를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가서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읽다가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머리 좋은 사람만 데려간 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도 시키고 말 그대로 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들만 싹 뽑아다가 바빌론으로 이주를 시켰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가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은 자가 별로 없었어요. 또 그 안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빌론에 잡혀가거든 거기에서 그냥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 줄로 알고 거기서 애도 낳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도 이제 돌아갈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기회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제3년까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고레스를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리고 뭐 고레스에게 무슨 접촉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고레스가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소수의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바빌론 포로 된 그 땅에서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항상 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소수만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이제 가서 보시면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11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상하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자신의 백성.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 아합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이제 절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엘리야를 포함해서 소수의 남은 자 7,000명이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 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는 앞뒤 문맥상 남은 자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지금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고 그러면 사도바울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서 25절, 26절 넘어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3년 반의 큰 환란 이걸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스가랴서 12장에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 아담 이후로 4000년 동안의 구약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의 신약 역사, 또 환란기에도 그렇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다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10장 20에서 21절도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한 2년 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주세요. 자, 근데 메시지 가서 보시면 그 일곱 교회 메시지 다 준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곱 교회 모두가 다 거기에 이기는 자가 있어요. 예, 정말 참 묘해요. 좋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교회에도 끝에 가서 보면 꼭 이기는 자가 있다. 그게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영어로 remnant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4절에서 28절, 3장 4절에서 5절, 12절, 21절 이렇게 거기 가서 보면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남은 자다. 근데 여러분, 이거 남은 자하고 남겨진 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남은 자, 이건 좋은 건데 휴고가 되지 못하고 남겨진 거는 레프트 오버거든요. 이거 레프트 비하인드 되는 이거는 남겨진 자예요. 여기 속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여기에 남겨지면 곤란하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나팔 소리가 나면 채워 올라가야지, 여기에 남겨지면 그러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순교를, 믿음을 가지고 순교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남은 자와 남겨진 자는 그런 의미가 좀 다르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사랑 침례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이 넓은 땅에, 인천, 여러분 인천 아주 외지잖아요. 저 끝에 거기에 서창동, 여기 서창 캠퍼스에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은 자로. 맞습니까?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1차는 유대인이지만 2차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 뭘 하기 위해서 모였냐? 바른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올바른 교리, 또 그와 같은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약교회, 그리고 그런 그 신약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심지어 과학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왕가의 시고 귀족의 자식들이고 인물도 좋고 하여튼 누가 봐도 탐스러운 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좋은 집안 출신이죠. 자, 4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왕 앞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역경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출세를 하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방식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출세라면 믿음을 버려야 돼요. 이방신을 섬겨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이런 희생 예물, 포도주, 뭐 이런 지저분한 거 다 먹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을 했다. 이것은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아이들이 한 15살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 끌려갔을 때 그렇게 많이 판단해요. 그래서 3년쯤 지나고 이러면 한 18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왕이 쓸만하다 뭐 이래서 이렇게 판단하지, 너무 뭐 7살짜리가 10살 됐는데 왕 앞에,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 15살은 됐을 거다, 10살도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3년 지나봐야 13살인데 왕이 뭐 13살 아이들 데려다가 뭐 나라를 돌보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이제 왕 앞에 세우고 그들을 살펴보려고 왕이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네 명이 나오는데 네 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빌론식 이름으로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이제 다니엘서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철저히 바빌론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빠진 거예요. 기회는 좋은 거죠. 왕이 저렇게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땅도 바뀌었어요. 바빌론 땅이 유다 땅이 아니고 말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관습도 바뀌고 학문도 이제 바빌론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고 음식도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다 바빌론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까지 바꿔야 되냐? 신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되는 신까지도 바빌론의 신으로 바꿀 것인가 바꾸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승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이 세 소년에게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재판관이시다 이건데 벨드사살, 이거는 바빌론의 벨, 바빌론의 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벨드사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냐. 하나냐는 주님께서 은혜를 보이신다. 이런 뜻인데 이름이 사드락. 사드락은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아쿠라고 하는 그런 달신이 있는데 달신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이 사드락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인데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으냐.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 여기 느고 아니면 느보의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보의 종 아니면 느고의 종.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그런 이름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좀 좋은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이 좀 들어가는 뭐 엘리야 이런 게 다 엘자 이런 게 들어가 그런 거 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의 이방신 그 이름이 들어간 걸로 이름을 아예 바꿔준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절 가서 보시면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그 신들이 나옵니다. 그 신의 한 신의 이름, 가장 큰 신의 이름은 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고 또 하나가 느보예요. 느보. 그래서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 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뭐 입도 없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들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수레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바빌론 사람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러분 부처님은 마리아니 모세다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면서 벨은 뭐 이렇게 마차에 올라타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이게 숙여. 머리를 숙이고 몸을 숙이고 이런 가짜 신들, 우상 신, 우상, 우상이 되는 그런 신들. 이게 바빌론의 신들이다. 이사야서 이제 46장 1절 이야기하는데 지금 살아 계시고 전능 전지 전능하시며 온 세상 우주 공간을 만드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제거가 되고 이런 우상에 불과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목석에 불과한 베리니, 느보니, 뭐 아쿠니 이런 그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이제 바뀌는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학교는 이제 일반 학교 이제 다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학교에 가면 다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온 우주공간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학교에 가서 답을 맞추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겨서 이래갖고 뭐 개미가 되고 아메바에서 뭐 나오고 해서 사람이 됐다 이거 이걸 또 외워야 되잖아. 이게 생물 시간이고 이거 시간에.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참 언어,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건 참을 수 있는데 문화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화에 동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 예, 이거에 동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바빌론 사람들은 미신, 목석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목석을. 목석.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석이니 이미지, 형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그 자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러다 결국 끌려와서 목석을 70년을 섬겨요. 목석을. 그러고 나서 아주 절실히 깨달아요. 목석을 섬기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상. 우상 섬기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딴 방향으로 또 이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 이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 왕의 음식은 대개가 바빌론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이 있어요. 음식 규정, 레위기 11장 이런 데 가서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이런 음식 규정이 있고, 예, 특별히 레위기 17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17장 10절에서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내가 참으로 피를 먹는 그원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짐승을 이렇게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서 먹는데 피를 다 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를 다 빼서 정결하게 만든 그런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할랄 음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유대교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거다. 그래서 피를 완전히 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와 같은 그 음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음식을 지금도 코셔 음식이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코셔 음식만 지금도 이제 먹습니다. 그 지금 코셔 음식 규례에 이제 위배가 되는 거예요. 바빌론 왕의 이와 같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냐? 8절에서 이제 16절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내시들의 통치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에게서 호의와 친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내주 왕 느부갓네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아니 느부갓네살이 나한테 너희들 다 맡겨갖고 잘 양육하라 그랬는데 너희들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제대로 안 먹고. 아, 이렇게 돼서 얼굴이 다 헬쓱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가 있겠냐. 그렇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12절에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그러니까 왕의 배정 음식, 이 제사상에서 나온 그런 것 말고 콩, 그 다음에 포도주 말고 물, 이걸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열흘 동안 관찰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어떻겠냐. 이것도 참 이게 참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 정말 콩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열흘 이후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이 이 윤기가 나는 게 고기를 먹고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거기 가서 보시면 12절에 콩을 주어 먹게 했다. 콩이라고 우리 킹제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다른 현대역분들은 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채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채소를 먹어서는 얼굴이 윤기가 안 납니다.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 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콩.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움이에요. 예, 얼마나. 지금도 단백질 뭐 한다 그러면 다 우유, 여러분, 두유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콩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먹은 게 뭐냐? 콩을 먹은 거예요. 채소를 먹은 게 아니고, 시금치 먹고 이래갖고선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정말 그 오래 전에, 26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콩을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아이들이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동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동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지금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그런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읽었는데,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검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일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해서 8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을 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purpose, 예,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작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작정하는 일.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도망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당신을 범하는 그런 일, 이 큰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당신이 무섭거나 당신의 남편이 무섭거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두렵고 해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갖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그 운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도 비슷한 그런 처지에 이제 놓여 있는데, 마음을 잘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호의와 친절을 베푸셔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이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되었냐?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은혜롭게 처신했다. 저 사람들 저거 이교도고 말이야. 뭐 나를 감독하긴 하지만 저 개돼지나 마찬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여기 가서 읽어보시면 벌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그렇죠, 신사답게 이렇게 자기의 간청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불복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 이야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를 특히 읽어보시면은 정말 다윗이 그렇게 고진 그 고된 그 핍박을 받고 역경 속에 갇힌, 누구 때문에? 자기 장인 사울 때문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울 대신에 가서 누구를 블레셋에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뭐 가는 데마다 다 사울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참,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우, 이걸 어떻게 한번. 그 나중에 이제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또 몇 차례가 오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은혜롭게 처신하는 그런 일이다. 한마디로 신사답게 예의 있게 행동하며 자기들의 과업을 묵묵히 신실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얼스비가 이걸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이 역경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거기에 그냥 빠져있지 않고 이 역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뭐 비방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정말 대다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또 기도할 때 주여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을지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좀 생각하고 보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다 겪잖아요. 누구나 다 겪잖아요. 주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여기까지 가면은 예, 그러면 참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위얼스비가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 위얼스비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면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한마디 했냐.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니엘서 10장을 근거로 다니엘 21일 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추접한 그런 일이에요. 다니엘 21일 기도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또 이 비철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 특세해서 KTX 타고 부산에서 날라오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추접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겠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유열수비 얘기가 복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럼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라든지 이런 맨메이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집회 뭐 이런 것들 특별 새벽 기도 이런 데 간다고 복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성실하게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위월스비가 요약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자, 17절에서 21절 여기에는 다니엘이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정치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교육받는 거 뭐 집도 좀 살고 뭐 차도 좀 사고 이왕이면 성공하는 그런 삶을 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상이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어느 면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니엘이 그걸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이 아닌가. 복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로 복을 받는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17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았다. 자,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 맞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도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빌론 왕국에서 정말 바빌론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참 위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는 훈련과 도움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이후에 다니엘이 나와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막 이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물론 나중에 사자굴에도 같이 구하는 그런 역경을 겪지만 어찌됐든 바빌론 사람들의 훈련과 교육 이런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도 공부 좀 하는 거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좀 지혜를 주시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학문과 지혜에 능숙함을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왜 주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얼스비가 이제 이것도 기록한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는 세상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그렇죠? 기도만 그냥 밤새도록 하면 여러분 시험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배운 거는 바빌론 종교, 그 다음에 점성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세속학문, 세속학문을 배운 거예요. 뭐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세속학문을 배운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세속학문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보기에 대학교든 뭐 고등학교든 가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세상 학문에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7장 22절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이집트가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데가 이집트였어요. 지금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에는 바빌론이 최고의 그런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요. 사도 바울, 여러분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한 10살, 12살 된 아이를 터키에서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최고의 랍비 문화생으로 공부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학문도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세상 학문은 다 악한 것이니까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저기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가면 아미시가 있어. 아미시. 여러분 지금도 까맣게 이렇게 해갖고 마차 끌고 다니고 불 켜지 않고 절대 전기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전화도 안 돼, 전화도.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냥 괜찮은데 세상을 이끌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세상과 벽을 쌓고 단절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배워서 주님을 위해 썼습니다. 그 음악가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하, 그 다음에 헨델, 이런 사람들의 그 음악이 다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음악이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이런 때, 헨델의 메시아 같은 거, 두 시간이지만, 한 번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그런 곡을 쓸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에게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야고보서에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믿는 사람이 세상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 세상 돌아가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땅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그냥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한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다 줬는데 이거 돌아가는 걸 이거 보고도 저런 부정한 일이 이렇게 저질러지고 너무나 뻔한 그런 일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는 거는 아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렇죠? 다만 동화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아이들이 바빌론 시스템 지금 시기에 하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18절 19절에 직접 이 아이들 데려다 점검 테스트하고 이 아이들의 우수함을 판단했는데 20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고는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을 발견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똑똑하고 천재구나 이것만 아는데 다니엘과 이 세 아이들은 이게 어디서 온 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잖아요. 자, 21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다. 그게 BC 536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1절 가서 보면 10장 1절에 고레스 왕의 제3년에 환상 계시를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레스 왕의 3년까지는 이 땅에 이제 생존한 거예요. 언제 잡혀갔냐? BC 606년에 잡혀가서 그때 나이가 한 15살 하여튼 이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적어도 87세를 산 거예요. 여러분 2700년 전에 87세를 살면 엄청 많이 산 거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70이나 80, 강건하면 70이나 80을 산다 그랬는데 80을 뛰어넘어서 그난 90까지 이제 산 거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그런 복도 이 아이들에게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면서 바빌론의 왕들, 그 다음에 또 여기 메대 페르시아 왕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 이 세상 민족들에 대한 거, 유대인들에 대한 거, 맨 마지막 환란기에 처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거, 그리고 다니엘서 맨 끝에 가면 그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부활하는 몸이 부활해갖고 맨 끝에 가서 보면 다니엘아 내가 서게 될 몫이 있다. Thy lot 그랬어요. 여러분 남동공단 뭐 주소하면 뭐 19 블랑 무슨 면 로트 이렇죠. 로트 L-O-T L-O-T 라시에 라터리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아서 다니엘에게 주신 라시 있어요. 그 다니엘의 목 그 몫에 내가 가서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주십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저 유명한 70일에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메시아가 오는 것, 그 다음에 메시아가 처음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통찰력으로 기록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지금 장수하는 거 이야기하니까 꼭 장수하는 게 복이냐. 구약성경과 그 다음에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은 장수하는 걸 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장수하지 않아도 복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장수하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술, 담배 안 하고 정말 몸 관리 잘 하고, 그렇죠? 여기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조금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사는 이런 세상, 정말 대한민국이란 이런 세상, 아, 정말 저는 이제 65세가 됐는데, 야, 정말 앞날을 인간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암울해요, 정말. 여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네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상황이 훨씬 낫지 않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국가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주님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졸리불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제대로 이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 이걸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으리라고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런 거 자꾸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수의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